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후회를 넘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올해 좀 어떠셨습니까? 올해 이제 1년의 마지막 시간인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책도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 뭐 이런 거 책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질문합니다. 사람이 정말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거는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아쉬운 것들 많은데 사실 그런 아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영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열정을 다해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만만히 할 때 그것은 어쩌면 자기 허물 혹은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자기를 정당화하는 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후회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 한탄, 이 한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후회.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무슨 후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 좀 어렵죠 말이. 이런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요. 저도 이게 표현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말이 자꾸 헛나올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뭐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 하는 거 그거 별로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원래 1년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올 한 해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침묵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썼는데 저도 뭐 쓰다가 보니까 정말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헛된 일에 쏟아부은 그런 시간, 그런 재능, 그런 돈,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좀 더 사랑해야 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잘 돕고 섬겼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일들이 올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까? 내가 그때 그런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들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 해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 후회할 일이 있는 거 그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후회할 거 후회하고 뉘우칠 거 뉘우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오히려 후회할 것 없이 살았다고 자신만만해 할 만큼 강한 사람은 은혜의 깊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신비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엊그제 묵상했던 시편 14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죠. 자기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자기 삶을 후회하면서 자기 삶을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할 때 바세바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덜컥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그런 짓을 하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터에 있던 그 우리아 불러다가 어떻게 이걸 덮어보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아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암수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피 흘린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피 흘린 죄, 이 무죄한 정말 충성스러운 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 죽이고 난 뒤에요. 다 아시다시피 이 바세바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성경 읽으면 왜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희년법의 원리거든요. 바세바 죽은 바세바의 아내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사람들 눈에는 다윗은 진짜 훌륭한 왕이다. 다윗은 죽은 신하의 아내를 돌봐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왕이다. 고 홍보할 만큼 아주 남들이 볼 때는 그 이면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도 될 만큼 훌륭한 왕이구나. 부하를 형제처럼 대하는 그런 좋은 왕이구나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죠. 혼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신 거죠.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회개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행동,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무너진 마음입니다. 후회하며 뉘우치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심령, 상한 심령.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는 심령, 뉘우치는 심령, 그래서 아주 그 어떤 자기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삶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후회는 누가 합니까?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회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후회합니다. 후회는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후회하는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은 실패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뉘우치는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패가 드러나는 거, 그거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연약함, 우리 실패, 우리 후회하는 거,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한 심령, 그런 깨어진 마음, 그런 무너진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 안에서 뒹굴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엊그제 묵상했던 시편 147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 이 앞뒤 구절 보면요, 시편 147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고. 별의 숫자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이요,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깊은 감동이 오는 것이, 상처는요, 단체로 싸맬 수 없어요. 상처는 같은 병이라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처를 싸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력이, 우리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가지고, 상상력이 없어가지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인생이 다 다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우리 고민하는 바가 다르고 기도하는 바가 다르고, 남들은 야 그게 뭔 상처받을 일이야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야 그거 괜찮아 그런데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사람마다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고 혹은 우리 인생에 후회가 있고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연약함을 감추려고 그래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부끄러울 것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을 감춘 채 폼 잡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런 일도 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해요. 그런데 세리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객관적으로도 바리새인은 더 훌륭한 사람이고 세리는 정말 인간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아주 괘씸한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라고,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도 과시하고 싶어한 거죠. 세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세리는 객관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뭐 겸손해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고 세리는 진짜로 나쁜 짓 많이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쁜 짓 많이 하는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이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인생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던 그 바리새인보다 그러면 자기 폼 잡으면서 나는 이 정도 멋진 인생 살고 있어요 하면서 떵떵거리는 그 바리새인보다 객관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인생이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폼 잡는 인생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6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대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16절과 이제 19절이 대조가 되는데 먼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 주님이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폼 잡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다 감추고 있는 그런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함을 짊어지고 상한 심령을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폼 잡을 필요 없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폼 잡을 필요 없이 폼 잡지 않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연약함 그대로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 실패에도, 우리 후회에도 상관없이 그냥 가난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이 버림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죠.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범죄한 영혼에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시편 51편 18절, 시편 51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의 허물, 다윗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때 그 은혜를 다윗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과 잘못은 다윗의 것이에요. 그죠? 후회와 탄식도 다윗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다윗이 짓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도 다윗인데요. 그런 허물을 감사 안아주시는 은혜, 그 후회와 탄식을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은혜는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앙이나 재앙을 당하는 것 혹은 복을 누리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근대의 개인주의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을 또 교회를 얼마나 깊이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나 복을요, 항상 자기가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서양 개인주의만 그러냐? 아니고 샤머니즘, 무당 종교도요, 무당 종교도 복을 항상 개인이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은혜는 개인이 받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가장 어떻게 타락한 본성에 어울리는 그런 무당 종교, 가장 부패한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하고 서양 현대사상이 맥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부패한 종교성을 가장 부패한 종교성을 반영하는 무당 종교, 샤머니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서양 근대의 개인주의 사상이요, 이게 아주 맥이 다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용, 세상, 사단이 가르치는 거짓말은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네가 제일이라는 거거든.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단순히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본래적으로 사람은 개인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두 번 설명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해놓고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주님이 설명하기를 사람이 홀로 거하는 거 좋지 않으셔가지고 돕는 배필 지으셨다고. 그래서 사람은 본래적으로 함께 더불어 존재할 때 행복한 것이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이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타락의 결과, 그거는 병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모여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집에서 못 드려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무슨 인터넷에서 이제 송구영신예배 드린다고. 텔레비전 화면, 그 인터넷 화면 꺼놓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뭐, 기도도 하고, 뭐, 요즘은 무슨, 여하튼 무슨 AI 기계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하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로 막 복을 빌어주는 기계도 있대요. 별 희한한 세상이죠. 축복 기도해주는 기계가 있대요. 말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떡을 떼는 이건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불가능했거든요.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숨어서도 같이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여 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중요한 거는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죄는 개인이 지었어요. 죄와 허물은 개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후회와 탄식도 개인의 것이에요. 회개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죄는 다윗이 짓고 회개도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는 개인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 죄지은 그 허물진 인생을 회복하는 은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그냥 종교 행위를 같이 하는 집단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교회가 극장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극장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거 보고 샥 헤어지잖아요. 극장 가가지고 옆에 안녕하세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극장에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하는 그거 보고 이제 충분히 즐기고 혼자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교회가요, 얼마나 병이 들어가지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극장 같아져 버렸어요.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병입니다. 그거 교회의 타락입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함께 예배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천국은, 천당은 개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제가 그때 설교도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는요, 교회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죄는 개인이 지어요. 후회도, 회개도 개인이 하죠. 그렇지만 죄와 허물은 개인이 씻어낼 수 없어요. 죄와 허물을 씻어내려면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죄와 허물을 씻어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와 용납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속죄제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 죄는 개인이 지어도요, 그 죄를 씻어내고 해결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중에서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개인이 짓는데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상처를 받는 거는 혼자 받는데 그거를 싸매고 회복하는 거는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남들이 모르게 치유, 회복,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남들이 모르게 지을 수 있는데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소성함을 얻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흘러옵니다. 본인이 은혜 받았던 경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은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함께 자기 삶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이 지내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폼 잡고 그냥 멀찍이 적당히 안녕하셨어요? 예,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가 중요해요.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요,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좀 폼 잡고 싶어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 두려움, 이게 이제 죄인의 본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보면요, 후회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불쌍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는 연약한 인생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은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손이 좀 차가운가요? 그 손이 차갑든지 따뜻하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잡아주는 손이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상하고 깨어진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요, 나단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를 계속 치르지요. 뭐 그래가지고 형제들, 그 자식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부하들도 있었어요. 충성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니 다윗은요, 영원한 왕권을 가진 어떤 이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동역자들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범죄한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내버리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손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뭐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이 더 중요해요. 지금 옆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연약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상처 입은 영혼이어도 괜찮고 심지어 죄를 지은 영혼이어도 괜찮다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여러분 실패한 영혼, 좌절한 영혼, 깨어진 영혼이어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홀로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범죄한 영혼이면 나단처럼 책망을 해야죠. 찾아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을 해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한 나단이요,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서 어렵고 위험할 때도 짐을 같이 짊어져주고 도와주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책망만 하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도요, 진리로 사람을 책망하는 거 잘합니다. 그거 어쩌면 제일 잘하는 게 마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할 줄 모르는 거는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책망만 하고 깨우쳐만 주면 교회가요 금방 깨집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는 금방 깨집니다. 사랑이 진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진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이어도 오면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좀 길을 펴고 그래도 좀 설 자리를 찾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나를 내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를 품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믿을 만한 인생은 아니죠. 뭐 우리가 다 뭐 거기서 거긴데 뭐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해가지고야 오히려 더 상처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좋잖아요. 나만 믿으세요. 내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별것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홀로 버림받은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는 거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 허물을 싸매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자. 주님은 은혜 아니고서는 너나 내나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 더욱 은혜를 의지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 투성이고 그야말로 남들에게 내놓으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를 싸미워주는 동력자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안아주는 그런 친구 혹은 그런 엄마 같은 아빠 같은 그런 언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오빠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이 교회가 예전에는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시은소. 그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시은소 교회. 근데 찬송을요. 주의전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사가 찬송 가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이 확 떨어졌습니다만 여하튼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교회. 교회. 그래서 연약한 영혼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쉴 자리를 얻고 허물 있는 영혼이 교회 안에 와서 책망받고 오히려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두세 사람은요 허물이 많은 영혼입니다. 범죄한 영혼도 있어요. 그 앞뒤 문맥 보시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이러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 죄 지은 영혼도 있고 자기가 모르고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영혼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실패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런 영혼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은혜를 의지하며 모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는 더 낫다, 누구는 더 못났다 뭐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 거죠.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주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응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는 개인이 짓고요. 잘못은 개인이 저지릅니다. 실패는 개인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싸매고 회복하는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죠. 새해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